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가르침을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 서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전체의 머리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이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내용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했었던 그 시험을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새 이스라엘로 서시고 그 새 이스라엘이 되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그림을 마태가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겠으며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겠으며 하나님을 외면하지도 않겠다. 힘을 가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하나님을 주로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이면 줄인 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대로 힘이 없으면 힘없는 그대로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답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셨고 요구하셨던 신뢰와 순종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절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와 예수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 이스라엘은 실패했었던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구현되기 시작했다라고 마태복음 초반부는 우리에게 그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일성은 공적인 사역에 나서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외치신 가장 첫 외치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방향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었던 그 실패,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대신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달콤하게 제시하는 힘을 쫓아 권력을 쫓아갔었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의 방향으로 신뢰의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외침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힘을 쫓아가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와 순종으로 받아 누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단지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도 함께 보여주십니다. 천국이 임하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구현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그 4장 1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현상들을 이렇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치었다. 예수님께서 거기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흑암이 다스리던 자리, 죽음의 그늘이 드리웠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조금 넘어가셔서 23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아왔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자 빛이 비치고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 빛과 생명의 약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분은 뭔가 다르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통치에 반응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다라고 사장은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배경 속에서 산상수훈이 이어져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기를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앞에 나아왔다라는 말씀으로 5장 1절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능력을 보고 비범함을 보고 해결을, 문제 해결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약속의 자손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가 그들에게 아주 컸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고 여겨졌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무리들이 둘러쌌고 제자들이 그 앞에 나아왔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우리가 예상해 보면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떨쳐 일어나시겠다는 출사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천명하시고 로마를 몰아내시고 경제를 살리시고 지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있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서 우리도 이제 좀 사는 것 같이 살아보리라 하는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입을 열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힘이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세계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 그래서 그 힘으로 어떤 가치를 얻어내는 세계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던 것이죠. 가장 첫 머리에서 팔복의 말씀으로 알려진 이 말씀에서 주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복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여기에 여덟 종류의 그런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얼핏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조건과 그 조건에 해당하는 복의 내용이 어떻게 짝지워져 있는지를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가서 받을 복으로 이렇게 미루어져 있는 미래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임하면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조건에 합당한 약속된 복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읽기가 쉽고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을 따라, 지금까지 마태복음이 기록해오고 있는 문맥에 따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그림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와 회복을 맛보았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앞에 나아온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는 그 말씀은 언젠가 나중에 주실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맛보고 있는 현실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문맥에 따르면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은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와 그 여덟 번째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의 복의 내용이 같다고 하는 점입니다. 천국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팔복 전체를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복의 내용으로 감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애통하는 자도, 온유한 자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도, 그 후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조건들의 사람들도 저마다 각기 다른 복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마다의 처지와 각각의 정황에 맞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빛과 생명을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은 이미 복된 자들이고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분을, 유일한 분을 제대로 찾아와 만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듯이 그렇게 미리 준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지,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정해놔야지 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무리들이 오고 제자들이 나와왔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나온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너는 심령이 참 가난한 자구나, 너는 울고 있구나, 너는 참 온순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갈망하고 있구나, 너는 감정이입을 참 잘하는구나, 너는 마음이 깨끗하구나, 너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중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각 사람이 처한 정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을 때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상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비유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있습니다만 세리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남들도 모두 자기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늘 그 정죄의 직면에 있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늘 매여 있는 사람들. 아마도 예수님은 남몰래 그 군중들 사이에 숨어 들어와 있는 세리와 창기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이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주어졌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곁에서 위로를 하고자 애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랬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네가 어떠한 불행을 만나 어떠한 절망에 빠져 지금 애통하고 있는지 물론 예수님은 아셨겠지만 모르겠지만 너 애통하는 자여 너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너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온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세상에서는 보통 만만한 자들 또는 호구 그렇게 이해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땅도 뺏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가치를 의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가 아니라 이를 쫓아 부를 쫓아 힘과 권력을 쫓아 다름질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늘 목마르고 늘 주린 사람들로 남아있을 것입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을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핀잔주기 일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공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죄로 더러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이 몇 배이겠지만 그들도 천국에서는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야, 의를 쫓는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왜 사서 고생하냐라고 비아냥을 듣겠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 것을 알기에 가장 고귀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내용을 종합하시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뒤를 쫓아 예수께서 가신 길을 쫓아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괴롭힐 텐데 그때 오히려 크게 기뻐해도 좋다. 이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팔복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기에게 나아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알량한 세상의 복을, 잠깐의 해결을 약속하는 세상의 해결책을 쫓아 그것을 따라 살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하나님의 복을 쫓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단 하나입니다.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을, 마지막을 감싸고 있는 복,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정황과 처지를 망라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각자의 개성을 아울러서 모든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아무 조건 없이 노력 없이 그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앞에 서셨기 때문에 이 복이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요건들이 마음이 가난하다거나 애통하다거나 온유하다거나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거나 마음이 청결하다거나 박해를 받는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조건들은 그들이 갖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현 상태 또는 앞으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어떤 삶의 정황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정황을 마주하고 있는 그들 앞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곳에 흑암의 권세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로 찾아오셔서 그들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그들 안에 자리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국이 그들에게 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힘 또는 권세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답,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원 오응시는 유일한 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는 성자의 지위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을 그 몸으로 살아내고 그 몸으로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힘과 권세로 압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모두를 품는 나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라, 자기를 못 받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의 왕다운 사랑의 담지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당장의 필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을 쫓아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하나님의 답은 그것보다 늘 더 깊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그냥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그 삶에 필요한 물질이었습니다. 작은 동전 몇 잎을 기대하고 그날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넉넉한 부자에게서 은부치라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찾아가 만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가 나음을 받습니다. 이 조건은 영원히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궁극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증거죠.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따라갔고 예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듯이 그들도 그들을 만난 사람들에게 천국을 증언하고 그 천국을 맛보여주는 사람으로 세워진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오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천국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기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금 제자들을 산에서 만나십니다. 처음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 같이 그 승천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나셨을 때도 산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봉사하는 일이고 사회를 개혁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내가 맡기는 일은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는 그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재현하는 일이고 그것을 이어가는 일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이룬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손길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 예수님이 마주하셨던 세상,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마주했던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곳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곳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듯이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곳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힘으로 맞서 힘으로 압도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는 어긋난 방식입니까?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를 믿고 힘을 믿고 세상에서 목소리로 압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언제나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맞서 악으로 힘으로 그들과 마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정신, 사탄이 요구하는 세계관은 단호히 거부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길은 아버지가 사랑의 하나님이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을 해내는 주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복에 합당하게 그 합당한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채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미 복된 자들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복을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사랑하여 나는 여기까지 너희를 찾아온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는 자로 너희도 세상을 찾아가라.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복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잘 알지만, 들어 알고 있지만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맛보며 증언하며 사는 일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유효할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은 실패치 않을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작게나마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언되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